매주 한반도 주요 현안을 미국의 전문가들과 집중 분석해보는 이슈 진단입니다. 오늘도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피터 백 아시아재단 서울사무소장 두 분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님, 백 수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s.
지난주에 미국의 로버트 킹 대북인권 특사가 북한의 미디어 환경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미디어 환경, 그러니까 이제 이 매체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이 북한 당국이 사실 지난달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10회를 즉각 시인한 것도 바로 그런 변화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 분석들도 있었는데, 백 수장님, 북한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Well, it has been changing in the last several years. This happens to be
지난 몇 년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미국의 소리 방송개국 70년째를 맞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 몇십 년 동안은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탈북자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소리 방송의 영향력을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 2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보다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접촉할 수 있는 탈북자들이 꽤 많다고 봅니다. 또한 인터미디어라는 회사가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7, 8년간 해왔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대해 몇 년 동안이나 알고 있었지만 인터미디어가 자사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실을 공개한 지는 몇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클링너 연구원님은 그 북한의 전반적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s Peter pointed out, the environment is definitely changing.
백 소장이 지적한 대로 북한의 미디어 환경은 분명 변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북한 안팎을 침투하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이 규제를 풀어서가 아니라 정보의 흐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탈북자 단체들이 더 많아졌고 이들이 정보를 북한 내부로 보내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이집트 회사를 통해서 휴대전화를 대폭 보급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휴대전화는 외부 세계와 단절돼 있죠. 당국은 인터넷 규제도 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정보가 북한에서 외부로 나오고 있고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거짓말이 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욱 잘 알고 있으며 북한 내부 소식은 특히 한국을 비롯한 외부 사회에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 자유아시아 방송이 한국의 탈북자 방송국 세 곳이나 정규 방송국보다 인기가 좋다는 사실입니다. 탈북자 방송이나 정규 방송이 더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소리 방송이나 자유아시아 방송이 더 인기가 좋다는 사실은 두 방송의 전문성에 대한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두 방송은 또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 정권도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미국의 소리 방송은 올 4월 15일에 열린 김일성 탄생 100주년 행사도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방송국은 또 언론 매체로서 북한의 노동신문에도 자주 거론됩니다. 북한 정권은 미국의 소리 방송을 점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청취하는 합법적인 정보 출처로 인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이 이번 로켓 발사가 실패했다고 인정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외신 기자들이 방북 중이었다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하지만 외신은 대북 언론 매체가 아닙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과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 사실이야말로 북한 당국이 자국민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북한이 VOA를 인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직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자세히 지켜보셨군요.
미국의 소리 방송이 노동신문 1면에 AP통신사와 뉴욕타임스 신문과 같이 언론 매체로서 거론된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클링너 연구원님, 이런 변화들이 북한 체제의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That's something that we're still debating.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패를 외부 세계뿐 아니라 국내 주민들에게도 시인했습니다. 이것은 큰 변화이고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북한 내부로 정보가 보다 쉽게 유입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허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당국이 인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여전히 앞선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 실패가 성공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북한 당국은 소련의 글라스노스트와 같은 개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외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 소장님?
I think what's also important is to look at how many or what percentage of the North.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는 북한 주민의 수와 비율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터미디어 조사 결과를 포함한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이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중 적게는 20명 중 1명, 보통 10명 중 가운데 1명이 미국의 소리 방송과 자유아시아 방송을 규칙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이들 청취자들이 방송으로 얻은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과반수의 북한 주민들이 외부 소식을 접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지금 VOA하고 RFA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북한의 새 지도부 아래에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 변화의 추세가 계속될까요?
4달러짜리 라디오 하나면 됩니다. 우리는 현재 인터넷, 특히 한국에서는 최고속 인터넷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달러짜리 라디오 하나면 실시간으로 해외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북 방송에 한해서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매체입니다.
자, 이번에 클링 소장님, 이 북한의 미디어 환경 변화가 이 장기적으로는 북한 사회, 또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정보 유입의 증가가 북한 당국에 의한 것인지, 북한 당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것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국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북한 당국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당국은 장마당을 허용하고 소규모의 자본주의가 번성하도록 허락했는데요. 정부 배급으로는 국민들을 먹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장마당이 정권에 너무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때때로 단속에 나서기도 합니다. 북한의 변화는 정부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사회의 변화가 지난해 중동의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 운동과 같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정보가 널리 보급되지 않고 있으며 트위터와 같이 인터넷 침묵 사이트도 없고 CNN 효과를 일으킬 만큼 외신들에 많이 주지하고 있지도 않죠. 외신이 많으면 북한 당국의 잔악 행위가 언론에 포착돼서 외국 정부들이 북한에 압력을 넣는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북한 주민들에게 그 정보가 전해져서 지난해 중동에서처럼 주민들이 행동에 나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북한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백 소장님은 장기적으로 어떤 전망이십니까?
I agree with Bruce that the situation is evolving.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는 클링너 연구원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저는 지식이 힘이라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지식을 얻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힘으로 옮겨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이 같은 지식이 빛을 보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GPS 교란이 계속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를 했고 또 국제사회에도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자, 먼저 클링네 연구원님, 북한의 이런 GPS 교란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Well, I think it's very serious.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선박과 비행기는 대체 항법이 있지만 북한이 이러한 공격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죠.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일부러 GPS 교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교란 체제를 시험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교란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는 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을 보면 북한의 소행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슨 목적으로 이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처럼 민간 통신을 교란하고 선박과 비행기를 일정 부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그것은 분명히 북한 당국의 속성을 잘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북한의 테러라고 비판하는 한국 언론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지나친 해석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GPS 교란 체계를 시험하는 것이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교란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몇 주 전 한국 당국뿐 아니라 몇몇 한국 언론에 심각하고 구체적인 위협을 제기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따라서 이후에 북한이 한국의 특수군을 이용한 군사 공격 혹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백 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지난 몇 년간 사이버 테러 또는 사이버 전쟁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 한국 웹사이트들이 다운됐을 때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됐었습니다. 이번 일은 북한의 컴퓨터 상에서 한국을 겨냥해 버리는 또 다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같은 시도는 성가시게 하는 것 이상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사고는 없었고 앞으로도 적절한 조치만 취한다면 사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 같은 시도를 위해 중요한 자원을 투자한다는 자체가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북한을 첨단 기술 산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북한이 새로운 기술을 바람직하지 않은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백 소장님께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클릭내용고님, 이런 여러 북한의 이 위협을 막기 위해서 이 한국과 미국 또 다른 동맹국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GPS 교란과 관련해서 미국이나 한국이 매우 도발적인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또 교란 주체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외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또 다른 차원인데요. 방어적으로 혹은 공세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방어적으로 나간다면 정부 웹사이트와 전력과 통신 제어와 관련된 중요한 민간 웹사이트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세적으로 나간다면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설에 대해서 한국이 대응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기술적이고 또 기밀 사안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저희들은 북한의 능력뿐 아니라 한국의 능력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백 수장님, 마지막으로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No, I think that covers it. 첨가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Oh, thanks very much.
Have a good weekend, gentlemen.
Take care.
네, 매주 한반도 주요 현안을 미국의 전문가들과 집중 분석해보는 이슈 진단이었습니다. 오늘도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과 피터 백 아시아 재단 서울 사무소장 두 분이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김근삼이었고요. 통역에 조은정 이지원 기자였습니다.